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자 하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인데 5장 7절인데 이거 잘못됐네요. 5장 7절, 4장 7절로었는데 예, 이게 말씀을 지나쳐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됐네요. 예, 5장 7절부터 21절까지, 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잘못 혼돈을 해서 4장 7절부터 21절 적어 놨네요. 예, 5장입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7절로 들어갑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 안에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땅및물 속에 있는 것이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 것이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 나네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21절까지. 출애굽기 20장에도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 우리 하는 하나님 말씀을 계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죄를 짓지 않고 약속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적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에 첫 번째, 두 번째 돌판까지 해서 10개의 계명을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율례와 법도를 다 합치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은 613개의 법률을 주셨답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은 365일 하루하루 한 가지씩을 금하는 것, 그래서 365개의 금기 사항이 있고요. 하지 말랍니다. 하라 하는 계명은 우리 인간의 신체의 뼈 조직이 248개랍니다. 그래서 248개의 지킬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계명으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그 사이 보니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네 가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뭘 너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은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그 소유물까지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열 가지를 여섯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쭉 해서 열 가지를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평강으로 인도된다. 서로 잘 살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육신이 있어서 이걸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겁니까? 그 보혈로 온전케 의롭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까지도 여러분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규례와 법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지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목적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첫째, 넷째까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내왔느냐? 이거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에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지킴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기쁨으로 정말 성립되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는지요? 여러분은 시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그러한 길을 인도해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잘못할 때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준 것이 에덴 농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행복으로 느낌에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기에 호흡을 하지만은 이걸 잊어버리고 공기에 감사도 모르지요. 우리가 물을 먹지만 물의 귀중함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한 것을 알지 못하고요.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현실 미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빌리그램 목사의 개통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요사이 주장하더라고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대로를 담대히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15%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무신론자들, 그 밖에 사람들 땜 주장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강하고 심차게 주장해서 그들이 그 기회를 기울여야 되겠다. 미국이 원래 선포되고 형성된 것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복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날 때 그 멸망했던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본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할 때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사랑해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잘 한번 관계를 살펴보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교정되어서 수정해서 고쳐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거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시편 잠언서 24장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회개케 만들고 그들이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하셨던 걸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얼마 전에 오레곤에서 그랬다고 그럽니다.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말에 우리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했더니 술을 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해오던 케이크 집이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내가 안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 걸 봅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을 우리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관계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관계로 삼으셔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5.1 전쟁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다윈이라고든가 애꾸는 장군이 어떻습니까요? 승리했잖아요. 1억 이상의 군대들과 한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와 싸움 도저히 비길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느끼고 느꼈던 현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에스더의 믿음처럼 죽음은 줄이라고 하는 다윗의 다니엘의 그 믿음처럼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 미국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질그릇은 깨버리고 맙니다. 아주 유명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누가 아니 그 버릴 것 주십시오라고 내가 얼마 사겠어 절대로 팔지도 않는답니다. 그걸 그냥 깨서 없애버리고 만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이 땅에서 그냥 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겠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는 거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목욕하는 거랑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머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은 우리는 변함이 없을지 모릅니다. 내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 현재는 똑같을지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봐도 그런 은혜를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 오지 않았습니다. 사거리에 나서 어중이 떠중이 전부 다 불러다가 놨습니다. 그러면 놨으면 그대로 전부 다 그것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치라고 합니다. 손발을 묶어서. 그들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든지 다 초청하십니다. 우리 초청하면 가지요. 가서 내 뜻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제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명한 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여기에 있는 성도들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한 심령 심령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다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흩어버리듯이 흩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 다오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러가기 전까지는 내가 잘났다라고 나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인본주의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나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고 신명기 4장 3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한 적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내 나를 낳아주신 우리 시편 127편 보니까 우리 남자와 여자와 정말 사랑을 나눈 그 사랑의 열매 태열매라고 그래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부모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관계에서 대한 계명 최고의 계명 다섯 번째 하나님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노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징벌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자는 우리 시편에 우리 부모는 뭐 잠언서 시편 뭐 이런 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쇠고랑을 찰지 모릅니다마는 어떻든 징벌하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잠언서 20장 20절을 보니까 유암의 꺼짐을 당하게 된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진다. 등불이란 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지는 거지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진다. 아비를 조롱하는 자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라. 오와 굉장하네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왔는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더욱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예,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가 없다 하고 나이 많으신 분 있어요. 그러면 자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랑만 내려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내려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들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받으면 좋죠. 그러나 받는다고 마음 먹고 해주면 괘씸해지고 마니까 우리는 자연의 순리대로 주기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관계입니다. 이웃과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수평적인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웃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는 철야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 수평적인 사랑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고쳐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살았는데 내 몸을 더 귀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천시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을 산다고 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군병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이다. 예, 수직적인 사랑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37절, 누가복음 10장 27절, 그 다음 마가복음은 몇 장 몇 절일까요? 예, 마가복음은 12장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장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웃과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다. 수평적인 사랑은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고받고 그래서 사랑을 무엇입니까? 주고받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어요? 절대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주고받고 하는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인데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에로스는 주고받고 하는 사랑입니다. 동포적인 사랑. 필리아라고 합니다. 동포적인. 한국에서 지금 많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사교에 장하고 조언을 받았다. 나라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참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연민의 정이 너무나 커서 그를 욕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적인 거. 어느 한국에 있는 의원이 지방의 의원이 이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주 잘 맺고 있어 잘 살아왔는데 내가 높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온다면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그분 말이 그럽니다. 나는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지만은 내가 지금 이처럼 이 지역에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방의 의원으로서 말씀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하기는 하지만 이 잘하는 것이 내 옆에서 나를 조언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애가 서른도가 자기를 그렇게 도와준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은 한쪽에 치우쳤다 하는 건데 한번 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대통령들 전부 부정축제를 다 가정을 통해서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부정축제한 일이 있느냐, 국가에게 손에 끼친 일이 있느냐. 지금 공산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버젓이 활동을 하는데 아무 말이 없고 자기의 친족을 통해서 잘못 활동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처럼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관계에서 사유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사람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높게 되어서 그를 계속 사랑했더니 그가 제 2인자처럼 활동을 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했다 하면은 국가의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제재하고 그를 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올바로 된다는 거죠. 국가의 모든 문제를 이처럼 하라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평을 받는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계명에 집약한 것이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하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아, 참 잘하고 사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참 교제의 관계 참 정핑이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이 주 매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점검해 보지 않고서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문제가 집착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못하니까 얼굴이 시푸락불그락 해답니다. 그렇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한번 전화하십시오 하니까 그 방 구석에 가서 전화를 해서 그 양반의 조언을 듣고 안정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너무나 집착되어지게 되면은 이건 그래 지나치는 거죠. 도에 지나치는 거죠. 참조를 해서 내가 주장해서 일을 해나가면 문제가 없는 거라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남겨놔서는 안 됩니다. 힘도 남겨놔 수 있지 않습니다. 목숨도 생명도 모든 거 남겨놓고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온전히 사랑,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만나듯이 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고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아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만지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 만지면 여기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얘가 손가락이 아팠다는 거예요. 손가락 아픈 사람은 여기 문제인 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전부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사유를 바라보는가. 말씀을 담은 정말 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면 아멘이 아니죠.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 천만이니 회개한다고 하면은 한국은 잘 될 것입니다. 미국의 약 3억 정도의 백성들이 선진들이 이 땅을 세운 그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이 나라는 주고 넘치는 나라가 되어서 풍성하지 않습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버리는 게 얼마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힘들게 일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진 자는 9억 달러에 빚졌다고 하고 돈 한 푼 안 내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풍성하고 홈리스들이 애래 줄벽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삶이 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지식까지도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을 정말 평화스러운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 아버지 여기에 멈춰서 더 한 걸음 나가지 못합니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군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을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걸 고쳐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